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등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으로 2023년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온수가 배출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2일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발표한 온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건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관측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IAEA는 앞서 지난달에도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시운전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 같은 보고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경수로가 새롭게 추가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이 실험용 경수로를 실제 가동할 경우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는 지난 2010년께부터 건설이 시작됐고요. 이 발전 용량은 30메가와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랫동안 가동되어 온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에 비해서는 용량이 훨씬 큰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험용 경수로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에 지금보다도 몇 배가 더 큰 많은 이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북한이 갖추게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이전보다 플루토늄 생산량이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망들은 사실 북한이 2021년 당대회 이후에 핵무력 강화 이것을 이제 천명한 그런 기조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죠.
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이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신원식 장관은 잘 알려진 대로 대북 강경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려진.
네.
그런데 이 신 장관이 언론 간담회에서 이 북한에서의 영변 경수로 가동에 따른 핵무기 원료 생산 증가 우려에 대한 나름의 말하자면 분석을 제기했는데요. 이 신 장관은 경수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경수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흑연 감속로는 신 장관에 따르면 핵무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경수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따라서 북한의 경수로 가동은 이것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영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런 북한의 주장이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영변 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설명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북한의 경수로 가동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엇갈리는 관측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변에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경수로는 어떤 건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그 영변 핵선에는 원자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5메가와트 원자로인데요. 이것은 그 1990년대 그 1차 핵위기 때아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언론에 자주 나와서 그잘 알려진 아그 실험용 원자로입니다. 흑연 감속로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수로입니다. 아 그런데 이 경수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발전용 원자로 경수로입니다. 이 경수로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영변에 짓기 시작했고요. 당초 북한이 그 2012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 건설 시험 중인 원자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수로 문제가 된 것이 그 IAEA가 그 정찰 위성, 그 위성 사진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더니 경수로에서 온수,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배출되는 것이 포착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북한이 지금 건설하는 것이 그 경수로인데 경수로는 사실 그 기존에 있는 그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보다 더그 현대적인 거고 복잡하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은 그 설비, 굉장히 정교한 부품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수로를 그 짓는다고 했을 적에 북한이 과연 이것을 그 경수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아마 그 경수로를 지금 시험 가동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과거에 그 한국이 북한 그 심포 지역에서 지어주려던 한국형 경수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역설계에서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994년 그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그 한국이 경수로 두 기를 그 북한에 지어주기로 하고 8년간 공사를 하다가 다시 핵 문제가 불거져서 그 2003년에 그 중단을 하고 한국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 얻은 자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짓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온수 배출 문제인데요. 원자로를 어쨌든 다 짓거나 그 완공 단계에 들어서면은 당연히 그 시험 가동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로도 이 플루토늄을 쓰는 그 원자로기 때문에 조그만 분량의 아마 플루토늄을 갖다가 이것을 가동을 해봤고 또 원자로는 당연히 또 냉각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분량의 플루토늄을 장전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 봤는데 이 과정에서 온수가 배출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IAEA가 포착을 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왜 경수로를 가동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앞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두
네.
가지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예.
말하자면 플루토늄을 추가로 더 많이 기존의 원자로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그런 우려 섞인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이제 영변 지역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북한 측의 관측에 부합하는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북한이 영변 경수로 가동을 일부러 노출시켜서 미국을 압박하려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각종 그 정찰 자료, 정보 위성 등을 통해서 영변 핵설을 거의 뭐 24시간 감시, 정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그 12월 18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직후에 영변에서 그 온수 배출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을 그이 같은 대미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를 통해서 일종의 그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 두면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그 미사일, 핵폭탄 이런 거 외에도 영변의 경수로까지 가동을 해서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보고 빨리 좀 나와라,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좀 해라 이런 관측도 있긴 한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영변 경수로 가동 소식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무부의 이와 관련한 입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고요. 또
예.
하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국무부가 밝히고 있는데요. 국무부가 언급한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가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요. 그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경수로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활동을 IAEA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핵 안전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북한의 이제 핵과 관련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수로를 가동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목적에 쓰이든 간에 말하자면 불법적일 수가 있고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국무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이 경수로 등 원자료가 있으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북한은 그 사찰과 감시를 모두 그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현재 그전 세계 190여 개국이 NPT, 핵확산 금지 조약,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가입해 있는데요. 이 NPT, IAEA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북한이 유일합니다. 아, 북한은 그 1994년 6월에 IAEA에서 그 탈퇴한 그런 나라고요. 또 하나 그 흥미로운 대목은 북한이 그 IAEA에서 탈퇴한 다음에도 그 미국 그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IAEA 사찰관을 그 영변에 그 상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이죠. 2002년 12월에 또 다른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이 그 IAEA 사찰관을 그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관은 현재 지금 북한에는 있질 않고요. 지금 미국 IAEA에서는 정보 위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북한의 영변 핵서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평양에서 제8기 제9차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전투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아울러서 이 전투적 과업에 대한 그 제시가 있었다라고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적 과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지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기존의 대미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자면 내용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나 또는 주목할 만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고요. 북한의 이런 전쟁 준비 박차를 가하라는 이런 그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미국과 한국의 이제 관련 움직임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은 최근에 이제 확장 억제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확장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위기일 수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협의그룹에서 미국과 한국이 내년에 연합군사훈련부터는 처음으로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 고도화 효과가 상쇄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원회 이튿날 한 얘기인데요. 반제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그 전략적 협조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냉전 구도 속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 중국과의 그 연대 이것을 강화하겠다 그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렇게 특이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 지적할 것은 이제 반제국주의라는 뜻인데요.
예.
하나 좀 납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것이 이제 반제인데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 옆에 있는 그 약소국들을 그 침략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제국주의 같은 건데요.
예.
지금 그 제국주의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것이야말로 그 제국주의의 아주 그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대고서 반제를 한다. 반제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모순적인 얘기인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노동신문을 보면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전반 발전 지표가 상세히 소개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제 분야에서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 과연 뭘지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회의에서 소개한 지표라는 것이 공개가 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 숫자가 나왔다,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북한의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는 징표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봉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료 이후에 풀리면서 이 양국 간 교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 호조에 상당히 기여했을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당연히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한국 정부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 협력이 증대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 증대에 대한 그런 기대도 높아가고 있고 아울러서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될 가능성 이것도 또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식량 사정 그리고 경제 사정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징표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또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 무기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정찰 위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군사 정찰 위성 포함해서 북한이 그 지난 한 1, 2년간 새로 그 몇 가지 그 전략 무기를 만들고 또 이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11월 말에 이제 그 쏘아올린 그 군사용 정찰 위성 이것도 이제 전략 무기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그 고체 연료를 쓰는 그 ICBM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전략 무기입니다. 또 긴군옥함이라고 해갖고 북한이 그 신형 잠수함도 만들었고요. 또 전술 핵탄도 북한이 그 화산 31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전략 무기고요. 그다음에 핵오래 해일을 일으킨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 무기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선보인 그런 무기입니다. 문제는 지난 1, 2년간 북한이 그 여러 그 전략 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그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을 아직 그 100% 그 완성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완성을 했다고 사진은 공개했지만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인 그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새해 2024년에도 북한 당국이 같은 핵 미사일 그 체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무기를 아마 시험 발사하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노동신문은 알곡 생산에서 승전고가 울렸다고 보도했는데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곡물 생산이 482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되는 건지요?
예, 북한이 올해 한국 농촌진흥청 평가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곡물 생산이 늘어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런 그 승전고를 올렸다고 보도하는 데서도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482만 톤을 규정을 한다고 하는 이 북한의 실제 생산량이라고 예. 이걸로는 사실 주민들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한 해 필요로 하는 곡물량을 52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482만 톤으로 증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량에는 부족한 것이고요. 실제로 북한이 또 필요로 하는 양이 520만 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예. 북한의 곡물 생산 추정치는 쌀뿐만 아니라 옥수수 등 여러 가지 곡물들을 다 합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쌀과 옥수수, 말하자면 이 주식인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매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외부의 지원으로 충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될 것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외부의 원조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 사양하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제한했지만 괜찮다고 이렇게 북한 정국이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단순히 북한의 추정치, 곡물 생산 추정치로는 여전히 모자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4년 차인 내년을 계획 수행의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분야별 과업도 제시를 했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북한은 그 과거에도 그 5개년 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그 지난 2021년 1월이죠. 그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이 실패했다 그렇게 공식 인정을 하고 새로운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이 4개년도 올해가 3개년도가 되고요. 3년째가 되고 내년이 4년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아마 이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북한이 새로 만든 그 5개년 계획도 좀 실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성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무슨 평양의 아파트 건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곡물 생산도 전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화학공업, 경공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아직도 무역도 그렇게 그 크게 증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KDI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북한의 그 국내 총생산 GDP가 한 25% 감소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무역 감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새로운 목표를 뭐 달성하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봉쇄 또 장마당 단속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이것이 그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 이 상임위원장, 뭐 물론 김정은 위원장 외에 여러 고위 관리들이 이 외국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 뭐 외국 언론들도 다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러면 제재를 뚫고 이렇게 벤츠 자동차들을 수입한 것일까요?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예. 고급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북한의 벤츠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고급 말하자면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치성 물품들은 그 반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대로 사실 제재가 그렇게 촘촘하게 이행되거나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구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 고급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독일 정부가 또는 독일의 업체가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우회해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고급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제재 말하자면 위반의 예외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올해 보내드리는 마지막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북한 뉴스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소식일 텐데요. 윤 기자가 이 뉴스의 좀 의미를 좀 간단히 한번 짚어보시죠.
예, 그 이 정상회담이 이뤄진 그 배경을 좀 하나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북한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배경을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 그 전에도 이제 그 북한이 유엔 등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제 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긴밀해졌는데요. 이런 예.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과 장비 등이 고갈되는 현상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이 탄약과 장비 등 공급을 지원받기 위해서 러시아가 점점 더 북한에 밀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기됐었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과 무기, 장비 등 제공이 현실화됐고 또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미국이나 한국 등의 말하자면 평가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이 두 번 실패한 끝에 세 번 발사해서 군사정찰 위성 그 발사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 이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기술을 제공받은 데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지난 9월에 열렸죠. 이것을 계기로 러시아는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후속 조치로 여기에서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새해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지금 계속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협력과 함께 이 북러 간의 밀착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2023년에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은 사실 2023년 올해 내내 상당히 큰 관심사이자 큰 뉴스였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올해 그 처음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그러고 5월 31일 날 쏘고 8월 24일 쏘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11월 21일 날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성공해서 지금도 그 지구 궤도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만은 새해에도 북한이 그 다수의 그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도 북한이 그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 간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된 것 이것도 역시 큰 뉴스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 대응해서 이 남북 간의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 내용은 이제 휴전선 일대에서 말하자면 이제 양측의 말하자면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이 이제 바로 여기에 맞서서 이 군사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로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군사적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남북 간의 그 휴전선 일대에서 더 커졌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 군사 정찰 위성은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과는 사실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군사 정찰 위성이 또 중요한 군사적 도발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대응을 한 것인데요. 앞서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남북 군사 합의가 한국 당국이 북측의 군사 동향을 휴전선 일대에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었고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이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그리고 북한의 대응으로 인한 전면 무효화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었는데요. 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궁금증 중에 특히 장마당은 어떻게 지금 변화 왔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은 그 2020년 1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중 그 국경을 그 전면 봉쇄를 했다가 조금씩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 이제 북중 간의 그 화물 열차도 재개됐고 또 베이징과 평양으로 가는 그 항공기 비행기 편도 그 재개가 돼서 부분적으로 인력 또 물자 수속 이런 것이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마당 상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트럭을 통한 북중 간의 그 무역 이런 것인데 트럭을 통한 운송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좀 재개되긴 했지만 장마당 상황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가정보원이 올 1월에서 7월까지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 북한 식량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말하자면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약 2,1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 정도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식량 부족 상태는 심각하고요. 또 만성적이기도 한데요. 사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식량난 해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이 계속해서 영양 부족이나 식량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사실 거의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한은 그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곡물 외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또는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북한 내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후계 작업이 2023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혜가 지난 1년간 그 공식 석상에 나온 게 한 20회 정도 되는데요. 네.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그렇게 큰 그 무게를 안 뒀습니다. 그냥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했는데요. 최근에 그 김주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옷차림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김주혜에 대한 호칭, 의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마 그 후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새해 2024년에도 김주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이 어떤 각도에서 보도를 하는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영변의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경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 그리고 2023년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한 해를 떠나보내는 시점에서 2023년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23년 변화가 많았던 분야가 될 텐데요. 세 개 분야가 눈에 띄네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2023년 연말 여성뉴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성판사죠?
네. 여성판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계가 미국의 사법부 판사로 가장 많이 임명됐다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조사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여성 또 소수계를 많이 임명했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성 관련 내용의 지목을 좀 해봐야겠죠.
네. 자,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연방 판사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네.
또 소수계 민족과 인종도 같은 비율입니다.
네.
퓨 리서치는 1950년에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그 1년 앞둔 지난 11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법 체계의 세 주요 조직인 지방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에 145명의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성이 66%가 조금 넘는 95명입니다. 자, 11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95명의 여성 판사는 같은 시점에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 판사 수와 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 같은 시점에 36명의 여성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당시 전체 판사 24%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전체의 47%인 54명의 여성 판사를 임명했었습니다.
그럼 소수 인종인 여성은 어떨까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또는 뭐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소수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경우는요. 지난 11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 중에 42%를 차지합니다.
그럼 145명 중에 한 60명쯤 되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는 한 명 더 많은 61명입니다.
네.
자, 이들 중에는 2022년에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미국 최초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고 또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대법관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네.
올해 52살입니다. 잭슨 대법관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인데요.
네.
하버드대학부 또 로스쿨 졸업했고요. 지난 2013년에 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을 했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2021년 6월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소수계 여성 판사들 몇 명 소개했었죠.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기억하실까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신디 정 씨가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수도 DC에서 가까운 델라웨어,
네.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미 상원에서 100번째 인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신디 정 판사를 소개했었습니다.
네, 신디 정 씨는 또 한인 여성으로서 처음 연방 검사장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네.
신디 정 판사 1997년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2년 컬럼비아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예.
엘라바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를 거쳐서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분 공판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지방검찰청으로 옮겨서 강력범죄 또 중범죄 담당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를 했고요.
네.
2021년 펜실베니아주 서부지역의 연방검사장에 지명돼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또 이맘때 두 명의 흑인 여성이 판사 자리에 올랐었죠.
맞습니다. 먼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잭슨이 고향인 올해 나이가 42살인 흑인 여성 타미 모니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상원 인준받았고요.
네.
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이보다 앞서서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같은 시기에 48살인 데이나 더글러스 씨,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에 있는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첫 흑인 여성 판사로 지난해 12월 13일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긴 한데요.
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여성 또 소수의 판사를 임명했다는 퓨 리서치 조사 결과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봤습니다. 2023년 또 변화가 컸던 또 다른 분야가 있네요.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기간을 계기로 해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 정말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회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은 만큼 사람들의 일상을 뭐 정말 바꿔놨는데요.
네.
늘어난 재택근무 환경까지 더해져서 운동을 포함해서 잘 살기, 웰빙에 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절실히 깨달으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집에서 운동한다는 말인 홈 트레이닝을 줄여서 홈트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변화는 그대로 미국의 스포츠 의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성 운동복 산업의 성장. 뭐 2023년 두 번째 여성 뉴스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조사 기관이죠.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요.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운동복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네.
특히 여성 들이 그 액티브웨어, 뭐 운동복과 애쉬레저 브랜드 등 일상복과 운동복이 혼합된 옷을 많이 사 입었습니다.
네.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은 여성들은 그 탄력성이 높은 딱 붙는 운동복 바지, 레깅스,
네,
그리고 헐렁한 스웨트 팬츠 등을 옷장에 뭐 필수품으로 걸어놓게 됐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20년 미국 스포츠 의류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고요.
네.
2021년에는 1,130여억 달러에 이르렀을 정도로 추산되는 등 팬데믹 시작 후에 이 애슐레즈 주문이 80% 넘게 늘었답니다.
네. 올해는 어땠을까요?
예. 2023년 미국 내 여성 스포츠웨어 시장의 구체적인 성장률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만,
네,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의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의류 시장 2022년에 1,8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1,900여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3,0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스포츠 의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높아진 것도, 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축구나 육상, 농구 등 뭐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제품 구매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올림픽스.org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여성 비율이 41%였고요. 국제 크리켓연맹 여자 크리켓 월드컵, 국제 하키연맹 여자 하키 월드컵 등 여성 스포츠 이벤트가 늘면서 소비도 역시 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시 2023년 올해의 뉴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요? 많이 보죠. 드라마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됐죠.
네. 네. 재밌는 거 서로 추천을 좀 해주자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실 그 내용도 그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2021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면서 한국 드라마가 국제적인 관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까 궁금해집니다.
네. 자, 지난해 전 세계 26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그 해에 한국 드라마가 그 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 66%의 응답자들이 K-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팬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조사는 지난해 말에 2만 5천 명의 세계 각국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네, 와, 한국 드라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네. 자, 2023년 여향 씨가 뽑은 마지막 올해 뉴스는 한국 드라마 속 여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BBC 방송이요. 세계적인 인기를 올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 속의 여성상을 분석했습니다.
네.
드라마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네.
옛날에 재벌이나 부자 상속자를 중심으로 한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네.
이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올해 흥행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 내가 왔어. 오래 기다렸지. 살아보자.
뭐 힘센 여자 강남순 같은 그 드라마가 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다 봤네요 제가. 그러니까 과거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은 사회적 금기를 깨는 인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끝난 그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67살의 배우가 할머니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할머니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네.
전통적인 한국 드라마가 주로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다뤘던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배우 겸 가수인 엄정화 씨.
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맞긴 맞아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도요. 그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드라마 더 글로리. 온몸이 뭐 상처투성이인 한 연약한 여성이 자기의 그 삶을 망친 친구들을, 옛날 친구들을 응징하는 이야기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이런 호응 덕에 미국의 넷플릭스는 2022년에 가입자의 60%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25억 달러를 한국 드라마 제작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미국의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도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자, 포브스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K-드라마 평론가 조안 맥도널 씨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BBC 방송에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변화하는, 달라지는 한국 텔레비전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케이블 채널이라든지 스트리밍 플랫폼이 더 모험에 나서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2016년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했던 첫 해였는데요.
네.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여성이었던 이 사극 좀비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2019년에는 법정이나 정치권, 심지어 사극에서도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직장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평론가 맥도널드 씨. 직업을 가진 여성, 남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포브스의 K-드라마 평론가가 있다는 사실도 좀 놀랍네요.
예.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그 변화의 또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네.
집에서 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 수가 뭐 3배까지
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평론가 맥도널드 씨는 올해도 이 한국 드라마의 절반은 매우 강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뭐 완전히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드라마가 그런 변화를 앞장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맥도널드 씨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2023년 여성과 관련해서 변화가 많았던 분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도 여행시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더 다양한 내용으로 2024년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말끝에 do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의미인지 상황에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No, it's really not.
That's not polite.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새 스카프가 생겼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No, it's really not.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That's not polite.
예의 없는 말이네요.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제 말은 알았어요. 좋은 스카프예요.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Though, 하지만, 그래도라는 의미입니다. Though가 문장 뒤에 붙어 의견 불일치, 대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I got this new scarf. It's a little rough though.
먼저 대비를 드러내는 경우 I got this new scarf. 새 스카프를 샀습니다. It's a little rough though. 약간 거칠긴 하지만요. 화자 스스로 한 말 안에서 도를 통해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부분이 대비됩니다. 새 스카프를 사서 좋은 마음과 그렇지만 이 스카프가 약간 거칠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대비를 표현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My scarf is really nice. 제 스카프는 정말 좋아요. Yeah, it's costly though. 그러네요. 비싸긴 하지만요.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의견 불일치죠? 스카프가 정말 좋은데 비싸다는 겁니다.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like my new scarf. 제 스카프가 좋아요.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 스카프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조금 더 공손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장 3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드라는 의사를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문장 앞에 도우를 또 문장 중간에 또 마지막에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Indra'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he waited for almost an hour.
문장을 더욱 대화체로 만들려면 도우를 문장 끝에 붙이시면 됩니다.
To make your sentence even more conversational, you can move though to the end.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 끝에 도우를 붙여 그러나 근데 그래도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